우리가 가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은 하등의 볼품없는 큰 나무를 정성어린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나무토막, 도끼질이나 해가지고 뗄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듯한 그런 나무토막인데 이리저리 자르기도 하고 그 어느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생긴 사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래된 공나무를 눕혀서 통째로 조각해서 최후의 만찬과도 같은 그런 큰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떠한 그 신체의 한 부분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못 박힌 손이라고 한다든지 가슴 인류관을 쓰신 모습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이런 이 목공예 하시는 분들이 이 조각가들이 참 대단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장작으로 쓸 것 같은 그 나무 덩어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렇게도 훌륭한 작품이 되어서 나오는가 거기에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작가는 톱을 가지고 여러 번 잘랐을 것이고 그리고 정이나 망치로 내려 찍기도 하고 끌과 조각 칼과 같은 것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끝도 없이 그것을 깎아내기도 했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 나무 토막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또 겪다 보니까 그렇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위대함이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즉흥적으로 금방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깎고 다듬는 많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도 똑같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때가 찼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소위 말하면 최적 시기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복음 전파의 최적기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데 그때는 어떤 때이었겠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영어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헬라어가 그 당시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좋은 수단이 되어 있었던 그런 때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처럼 로마의 평화가 있어서 발달된 육상 해상 교통로가 있어서 여행자들이 안전하고도 빠르게 복음을 가지고 왕래할 수 있었던 그러한 때였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여러 지역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그때 그 때가 차서 최적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정작 예수님에게는 아주 어렵고 힘든 최악의 때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1절 앞부분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나 하는 이 주님의 탄생 그 시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에 나셨습니까? 견딜 수 없이 어려운 그 포악한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헤롯은 아시는 대로 로마로부터 그 지역의 왕으로 인정받고 그 지역을 장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로마에 상당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는지 그 당시 로마에서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이 떠돌기까지 했을 그 정도였고 그 역사까지 이 모든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중 안에서 온갖 음모와 암투가 심했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헤롯은 의심 많은 사람 그리고 또한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의 그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10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마리암네 1세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 아내인 마리암네 1세를 죽이고 그리고 그녀가 낳은 두 아들까지 죽였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잔인한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묻게 되었고 그래서 헤롯은 침일대로 이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갓 난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워낙 포악한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처자까지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귀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고 할 것이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때 희망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만 다가오는 아주 어려운 때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때에 이 세상에 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공간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잔인하기 이를 데 없이 포악한 헤롯 왕 같은 사람이 통치하던 그 유대의 형편이 사실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하는 유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혹한 세금이 부과되고 그리고 곳곳에 십자가들이 세워져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말대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처형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유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헤롯이 다스리다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아켈라오가 축출된 그 다음에는 로마인 총독이 직접 파송을 받아 다스리게 되게 되었는데 그 몇 년마다 임무를 교대하는 중에 다섯 번째로 그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였습니다. 이게 그때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경제가 다 무너져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며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까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그 떡 다섯 개, 그 얼마 되겠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 그거 가지고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였던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통 그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 남자들만 해도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사실 대부분이지만은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그 사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건 대나대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 그 남자들, 그 유랑민 남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일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 이거 복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거리가 있어서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면 그렇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을 터인데, 그래도 남자가 5천 명이나 모인 것은 할 일 없이 빈둥거려야 되는 일감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들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작은 도시락에 있었던 오병이어, 거기에서 시작된 떡과 생선을 먹었지, 그 어른 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도시락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그 시대의 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뿐이었겠지요. 그래,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때 그 성전은 땅바닥에 그 고니가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헤롯의 판단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다 보니까 권력과 이 성전이 결탁해서, 성전은 이미 권력의 신여처럼 전락한 지가 바로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가 있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갑갑한 그런 공간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문장만 가지고도 그 시대가 정말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였고 그 상황이 얼마나 이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승리하시기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인생과 그 사역이 고단하기도 하고 어려웠는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33년의 모습이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조각가가 큰 나무 둥치를 가져다가 사정없이 자르고 내리치고 그리고 그 깎아내는 마치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무수하게 망치질을 당하시고 톱질 당하시고 정으로 쪼아냄을 당하시기도 하고 끌질 당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그 평생 그토록 고단하셨다는 것입니다. 탄생하실 때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부잣집에서 무슨 호화롭게 탄생하신 게 아니고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생생 불어오는 마구간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요즘에 있을까요? 주님은 그런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신분을 본다 하더라도 그 신분은 아주 낮게 오셨습니다. 양부는 요셉이었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는데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 목수는 목자나 또 무두질 아시죠 여러분? 가죽 만드는 그 세공하는 사람들, 이런 몇몇 직업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그 하층민으로 분류가 된 그런 형편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그런 낮은 신분으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는 이런 질문을 받고 베들레헴의 갓난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안고 보나마나 나귀 같은 거 타고서 흔들거리면서 그렇게 가셨을 텐데,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갓 나면서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여러 가지의 많은 이런 고통을 받으셨나. 거기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내려가서 아마 무수한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정착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의 아들이었고 아마 예수님 자신도 목수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의 모든 가정 식구들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난한 서민의 삶, 예수님은 남루하셨고 참 볼품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당신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고 남루하게 보였는지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무슨 풍채도 없으시다.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아마 목수의 작업복 그런 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30년 지나 때가 돼서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마을에 다니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백성의 장로들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이런 복음서가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터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랬다고 치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은 다음에는 그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지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 받으시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미움 받으시고 조롱받고 천대를 받으셨어요. 아주 고단한 메시아 사역이었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신 그때부터 겪어오신 이 많은 과정들이 예수님의 그 몸이 잘려나가고 예수님께서 망치질 당하시고 끌질 당하시고 사정없이 쪼아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지요. 그 거친 십자가에 그 가시가 예수님의 온몸을 찌르고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이마를 찢어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큰 못을 로마 병정이 거친 망치질로 두 손과 두 발을 박아 넣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큰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지 않겠나. 그 로마 병정의 망치질이 마치 조각가가 아 이제 다 됐어 그러면서 마지막 망치질을 하는 그런 순간과도 같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요.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해가지고 몇 분들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이 매달려 그 망치질 당하는 순간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조각가의 손에 들려있던 그 나무덩어리가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세계의 못이라고 하는 이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선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망치 소리가 예수님을 막 깎고 두드려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게 제 마음속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온 세상에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그 과정이 예수님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겪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당신 자신을 조각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각가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이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당신이 주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온 세상 앞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각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각가가 되셔서 당신 자신을 조각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리치시고 깎으시고 만드셔서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 고통이 누적되면서 조금씩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이렇게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혹은 선지자인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어떤 치유자로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었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 망치 소리와 함께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메시아로 그 모습이 완성되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온 세상 앞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니까 그동안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 건데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누구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그걸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다음에 이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뭐 나무덩어리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메시아이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이 열리면서, 이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에게 경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야만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남루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처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습이 완성된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잘려 나가셨고 또 깎이시고 망치질 당하시고, 아니 그분 스스로가 당신을 그렇게 조각하셔서 봐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묵상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오신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도 헤롯 왕 때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은 그 헤롯 왕 때와 같지 않아요? 존경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양보와 배려라고 한다든지, 신뢰와 의리라고 한다든지, 겸손과 정직 같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가치들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도 최소한 그들에게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수치심조차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쩌면 더 크고 오히려 내가 어때? 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니 최소한도의 수치심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있나 하고 한번 이렇게 기웃거려 보게 되면 어느 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동성애와 같은 이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예전에는 여러분 숨어서 몰래 진행되더니 이제는 이제 무슨 그게 대담한 문화생활이라도 되는 것처럼 백주에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걸 심지어 법으로도 만들고 획책하고 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가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모든 이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헤로데 시대, 그 유대 사회와도 똑같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분단의 고통 가운데 언제나 이 전쟁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세요?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 매일같이 깎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아서 다 넉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미국에 살지만 덜어는 가난이라고 하는 정에 쪼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거기에다가 온갖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외로움 때문에 망치질 당하는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한평생이 계속 얻어맞고 잘려나가고 깎여나가는 그런 고통의 나날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준치나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질문을 하면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끌로 깎여나가고 쪼이고 망치질 당함으로 온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고통을 겪고 당하면서 너희야말로 참된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다. 너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조각되고 있는 중이니 잘 참고 견뎌서 결국은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우리의 시공,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끌지라고 우리를 잘라내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문제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속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나, 그걸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나,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제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로 모습을 드러내어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3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결코 편안한 가운데 쉽게 세워진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아픔과 고난을 우리들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죠? 최근에 문 닫은 교회가 4천 이상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듣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적은 가운데 견디고 있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함께 우리도 잘려나가고 깎여나가고 우리도 정으로 끌로 망치로 다듬어지는 이런 숱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호주머니를 털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모르게 조용한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섬기며 봉사하고 희생해서 오늘 현재의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온 세상 앞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선언되기에까지에는 날마다 날마다 잘리고 깎이는 이 뼈아픈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그 교회가 되는 것,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한순간에 어떤 사건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아직도 주님이 원하는 완성된 작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들은 다듬어 줘야 되고 때때마다 시시때로 잘려나가는 그 아픔, 얻어맞는 고통, 그리고 그 끌질당하는 그 통증이 따라오게 될 텐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우리 마음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니콜 카진차스키가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냥꾼이 산에다가 그물을 쳐서 많은 산비둘기가 그 안에 걸려들였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그 비둘기들을 끄집어내서 시장에다가 바로 내다 팔지를 않고 그 둥지에다가 먹을 걸 많이 던져주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들은 그 그물 안에 갇혔지만은 먹을 것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날마다 양껏 먹고 살이 통통하게 몸집이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게 됐을 때 이 사냥꾼이 아 이제는 값을 받을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로 마음을 정하고 한 마리씩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시장에 팔려나가면 거기에서 식탁에 튀겨진 요리가 돼서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는 지금 마지막 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둘기 한 마리 한 마리를 꺼내고 있는데 그물 저쪽 한 구석에서 어떤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뒤틀더니 그 조그마한 그물 코로 몸을 빼내가지고 하늘을 나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둘기는 자유를 얻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 비둘기 한 마리는 그물 안에 갇혀있는데 몸을 빼내서 날아갈 수가 있었나 알고 보니까 다른 비둘기들은 앞에 있는 모의 눈이 팔려가지고 보이는 대로 먹고 살이 찌는 그러한 시간에 이 비둘기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자기 몸을 점점 마르게 작게 만들어서 그 그물코 사이로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산으로 숨은 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산에 피신했고 그래서 고통받는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잘 견디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그 책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잘려나가고 정으로 쪼이고 끌로 깎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우리보다 먼저 그 과정을 통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잘 통과해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도 먼저 지난 고통의 삶을 통해서 완벽한 그 메시아로 우리 앞에 등장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성탄을 진지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이후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그 모습을 알리기까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조각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탄 헌금과 함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주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남은 이 한 해의 며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복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강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성 찾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지금은 낮은 곳에 겸손히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탄의 은총,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